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안보 대화가 9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핑허 국방부장이 참석합니다. 양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군사적 대치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도 의제에 올라 있습니다.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1차 외교안보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2차 회담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군사적 대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회담이 전격 취소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은행 부문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회의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회의에 앞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도르 스트로쥐좁스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옵션들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 기구와 유엔 개발 계획, 세계 식량 기구 등 인도주의 관련 국제 기구들이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 관리와 기관 등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인 2명과 러시아 관리 1명, 러시아 기관 9곳이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성명에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합병과 점령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러시아 관련 기관들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 대상의 러시아 고위관리들의 개인은행으로 불리는 러시아은행의 최대 주주인 유리 코발츠크와 연관된 기업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코발츠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제재를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6일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9일 서명했습니다.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는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은 이날 연방 관보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서 해당 규정은 9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새 규정은 지정된 곳이 아닌 지역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하거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누구든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을 불법 이민자들이 악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으로 오고 있는 캐러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포교령을 발표했습니다. 캐러밴은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 온드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 등에서 출발해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을 말합니다. 현재 7,000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몇몇 캐러밴 무리가 미국으로 오고 있는 가운데 민권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에 반발해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계획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금융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given a lot of carrots up until now.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최소 46만 달러에 이르는 인도주의 물품의 북한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고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은행 부문에서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Now we know what their agenda is. We know exactly why they're trying to do it.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Thank you.
헤일리 대사는 8일 러시아가 소집한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안보리에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given a lot of carrots up until now.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 yet.
미국은 북한 측과 대화를 하고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이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But if you look at the resolutions and the way they were set up, was they specifically dealt with the threat of peace and security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안보리 결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로 인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reat's still there. They still have their facilities. They have still not allowed inspectors to go and inspect the nuclear facility or the ballistic missile.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무기 관련 시설이 그대로 있으며 사찰단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한 미군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what Russia is trying to do is earn brownie points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they are also just trying to go ahead and talk about lifting sanctions because they're already cheating.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환심을 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제재 관련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불법 정제유 공급, 금융 분야에서의 활동 등 러시아의 제재 위반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작고 미미한 전략은 북한에 현존하는 실제 위협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러시아의 안보리 회의 소집과 관련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in the past when humanitarian efforts went to North Korea, it never went to the people. It went to those in power and it went to the regime. And our
과거 북한에 행해진 인도주의적 노력이 주민들이 아닌 권력자와 정권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노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하지 말자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기술적인 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품과 생명구호품은 이미 허가를 했다면서 만약 이런 것들이 다른 목적 혹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최근 연기된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북한이 연기를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행정부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최소 46만 달러 이르는 인도주의 물품의 북한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엑스레이와 환자용 침대 등 의료 장비와 함께 냉동용 트럭도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런 목록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유니세프의 북한 반입 요청을 승인하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의 카렐 반 오스터롬 대사는 지난달 24일 유니세프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위원회가 일부 품목에 대한 대북 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8월 27일 결의 2270호와 2397호에 근거해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물품에 대한 유예를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와 예방접종 등 유니세프의 북한 내 활동에 필수적인 품목의 운송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한에 첨부된 목록에는 모두 35개의 물품이 나열됐습니다. 각 물품 종류 옆에는 승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금액과 거래에 관여한 회사명, 출도착 항구 정보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사용 목적 등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가장 고가의 물품은 유럽산 엑스레이 장비로 금액은 미화 74,189달러입니다. 이 장비는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를 출발해 중국의 다이렌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유니세프 직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것이란 설명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엑스레이는 중국산으로 금액은 39,550달러이고 사우스웨스트 인터내셔널이란 공급회사가 다이렌에서 남포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냉동트럭 한 대도 승인을 받았는데 유니세프는 예방접종 약품을 공항에서 의약품 보관시설로 이동할 때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1세 미만 35만 5천 명의 아동과 36만 2천 명의 임산부의 질병 예방을 위한 장비라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이 트럭은 중국산으로 금액은 5만 500달러로 표기됐습니다. 그 밖에 실험실 장비 5개, 실험실용 전기 장비 6개, 병원용 디지털 카메라 1개, 백신 저온 유지 장비 2개, 태양광 패널 1개, 수술실용 조명을 포함한 수술실 기구 13개 등이 허가 품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십 개의 관련 장비로 구성된 말라리아 예방 물품 2세트와 결핵 예방 물품 1세트 등도 북한 반입이 허가됐습니다. 이 중 앞서 언급된 엑스레이 장비 1개와 백신 저온 유지 장비 등은 덴마크와 프랑스가 구매처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산이었습니다. 또한 수술실 기구들은 아직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공급처 정보는 없었지만 추후 구매돼 다이렌과 남포항 경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허가된 물품의 전체 총액은 46만 8,816달러 71센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백신 저온 유지 장비 한 개의 금액이 표기되지 않아 실제 총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는 금액이 누락된 장비의 금액을 네덜란드 대표부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물품들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기간은 10월 19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반입이 허용된 인도주의 물품을 일반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9일 유엔총회 이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료 장비 등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 delivery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material, such as essential medicines, X-ray equipment, as well as even sports items, which are at most necessary for our citizens.
인민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으며 필수적인 약품과 X-ray 장비, 심지어 스포츠 장비와 같은 인도적 원조 품목들의 운송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최근 유니세프 관계자도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반입 물품 일부를 거절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서한을 통해 엑스레이를 포함한 상당수 의료 장비에 대한 북한 반입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당초 유니세프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어떤 물품을 얼마나 반입하겠다고 요청했는지, 이 중 거절된 품목은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 오스터룸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를 통한 북한과 관련된 제재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지난해 12월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 발표한 언론 보도문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보도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결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하지만 동시에 인도주의적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돼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 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명시했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물품들에 대한 제재 유예 요청 시점이 8월 말인 점으로 미뤄볼 때 유니세프는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반입 요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내년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뤄온 주요 의원들의 성향과 접근법이 미북 협상과 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상하원 외교군사위원회를 이끌게 될 주요 의원들의 대북 기조를 이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밥 쿠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은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아이다호 주지사 출신으로 2009년 상원에 입성한 리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삼가해왔습니다. 첫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던 지난 3월 의회 내에서는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리시 의원은 협상 당사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These are the things that are going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I think we need to let the parties meet in good faith. Exchange ideas back.
리시 의원은 당시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양측 간 협상될 것들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양측이 신념을 갖고 만나 생각을 주고받음으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했을 당시 당적을 막론하고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때도 리시 의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I think everybody needs to stop, take a deep breath. Very much encouraged by everything that's happened so far. I think it'd be
당시 리시 의원은 VOA 기자 만나 모든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매우 고무적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에 자신은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거센 비판에 직면할 때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해명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 시원은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그런 수사는 오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성격의 경고라며 이런 행동을 부른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코피 작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당시 리 씨 의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미 정부 각 부처 인사들에게 직접 물어봤다며 누구도 코피 전략이란 단어를 고안하지 않았고 그런 전략을 제안했던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군사 옵션은 오히려 코피 전략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7일 VOA에 리 씨 의원은 감독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극도로 소극적이라며 근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대테러 소위원장으로서 거의 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외교위원장이 될 경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Senator Risch has been extremely passive. In terms of holding oversight hearings, so I'm not sure what to expect from him as chairman of the.
자누지 대표는 또 리 씨 의원은 북한보다 중동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교위원장이 됐을 때 이 사안의 우선순위를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밤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내년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상원에서 대북정책 관련 민주당 측 기조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로 내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견제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과장만 있고 성과가 전혀 없다며 북한과 최소 비핵화 정의부터 합의할 것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I don't know. How we can say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when we don't even have an agreement on what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means.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듭 지적한 인물로 이와 다른 견해를 보여온 리 씨 의원과 어떤 조합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하원 외교위에서는 더 큰 지각 변동이 예고돼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데다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원 외교위를 이끌 새로운 민주당 위원장은 엘리엇 앵겔 하원 의원이 유력합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 출신으로 2013년 하원에 입성한 앵겔 의원은 그동안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는 북핵기준법 발의를 주도한 인물도 앵겔 의원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관련 법안 발의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다소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앵겔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묻는 감독 청문회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행정부 당국자를 출석시켜 대북 상황을 점검하는 전체 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1월 이후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앵겔 의원은 지난해 12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권 교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비극과 오판을 막기 위해 정권 교체 방안은 양보해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ou know, personally, I think a regime change would be the best thing for the Korean people. I would also tread softly in that regard because you don't want a tragedy to happen. You don't want a miscalculation.
이어 군사 충돌보다는 외교를 더 선호한다며 미 국무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화가 나고 의구심이 들며 국무부 인력을 줄이고 요직을 공석으로 남긴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앵겔 의원은 특히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Yes, with him, I think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s that he is interested in human rights. And I do expect that the Congress will show.
잔우지 대표는 따라서 내년 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킬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더욱 관여하도록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년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로 유력시되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 주목됐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 11월에는 3명의 하원 의원들과 초당적 모임인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를 결성하는 등 의회에서 세계 인권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년 상하원 군사위 주요 인사들도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근 존 맥케인 상원 외교위원장의 별세로 후임이 된 제임스 이노프 위원장은 잭 리드 민주당 간사와 함께 내년에도 군사위를 이끌 전망입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에 늘 자신감을 나타냈던 인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대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지난달 VOA에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을 기다려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고 있고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합니다.
As long as it takes, you know, what you wouldn't want to do is put a timeline. The negotiations are going on right now. And while they're going on,
반면 리드 의원은 미북 협상 진행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인물로 특히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약속이 없는 미북 회담 개최에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VOA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의 진전은 없었고 김정은의 명성만 올라갔으며 한국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경제관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례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비판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맥숀 베리 현 군사위원장이 공화당 간사가 되고 아담 스미스 현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과거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북 발언에 대해 영리하지 않은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더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군사공격이 아닌 외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국무부 예산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국방 예산 증액을 지지하는 숀 베리 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했으며 특히 핵무기 관련 지출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잔우지 대표는 상하원 군사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동안 조바심을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대북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군 준비태세와 군사훈련 유예를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ook, I think the Armed Services Committees in the House and the Senate will be patient for now. But if there's no progress.
이어 내년 여름까지도 진전이 없을 경우 군사위는 청문회를 열어 미군의 준비 태세와 군사 훈련 유예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그리고 일부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2017년 초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현재로선 외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동안 조바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정말 나쁜 행동을 할 경우 의회 행동은 바뀔 수 있다며 이 경우 분명히 강력한 의회의 역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와 민간연구소의 분석을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는 7일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외교위원회에서 행정부 고위 관리를 출석시킨 대북정책 청문회를 개최해 시작부터 분위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올해는 정부 관리들이 출석해 대북정책을 단일 안건으로 진행한 청문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 내에는 외교위뿐 아니라 군사위와 정보위, 국가안보위 등 정부의 외교정책을 견제하고 감독할 많은 상임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철저하고 솔직한 비공개 현안 보고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란 핵협상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북한 핵협상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북한과의 회담 전후로 심층적인 현안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 선거를 자세히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협상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김 위원장은 다소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맺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만약을 위해 자신들 주머니에 무언가를 감춰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인버그의 말을 인용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속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바로 지금 진행하길 바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이토 연구소는 7일 중간선거와 북한이라는 에릭 고메즈 연구원의 분석글을 통해 미 의회의 분할이 현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재와 군사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북 지렛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또 의회의 승인 영역인 전쟁 혹은 평화협정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조사권과 예산 승인권이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과 정치적 이익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잠식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인식한다면 대외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도 같은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외교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협회의 칼라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외교협회 대담에서 하원 외교위원장 유력 후보인 민주당 엘리엇 앵겔 의원이 폼페오 국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북 청문회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주장한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고위급 회담 진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린제이 부회장은 하원보다 상원에서 특히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을 놓고 각을 세우는 의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회 선거가 끝난 만큼 여러 사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커다란 합의를 타결하는 데 집착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인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의원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이 영내 공동방위체제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위 범위가 넓어져 특히 중국 견제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안소윤 기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군사안보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은 보다 다양한 요소를 갖춘 동맹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t's heightened after denuclearization and or unification. No matter what, in the future and today, I think we need an alliance that is more diverse.
리퍼트 전 대사는 8일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주한미군 전우회 세미나에서 BOA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나 통일 이후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의 성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젊은 인력, 의료와 보건 전문가, 컴퓨터 과학자 등 다양한 인적 교류를 하고 최대한 21세기에 걸맞는 동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환경, 사이버, 우주, 국제 보건 부문 등이 여기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반도 비핵화와 그 이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현실화된 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직 군 외교당국자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주한미군 사령부 당국자는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던 과거와 달리 글로벌 군사기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예로 들었습니다. 영내 국가들과 군사적 협력에 나서 공동 방위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 체제가 달성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지정학적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이후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나라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내 안정을 우선시하면서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극도로 꺼리는 만큼 평화협정과 통일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한반도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이해가 적용된 한반도의 새로운 환경을 위해 긍정적 유인책을 펼 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동안 중국이 이웃나라에 적용한 강압적 정책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고 필리핀과 일본, 타이완 등에도 강압적 외교 정책을 동원한 전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향후 미한 동맹의 역할은 이제 단순히 대북 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북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처럼 미한 동맹이 큰 도전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가 각자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폴란드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북한 노동자가 원청사인 네덜란드 조선업체를 유럽에서 형사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변호사는 BOA에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인질과 같은 상태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수년 동안 일했던 북한 노동자가 선박 건조를 발주한 네덜란드 원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이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등에 파견된 다른 노동자들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노동자는 하루 12시간씩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어도 임금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갔다고 고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반 스트라텐 씨는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 현지 노동자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았으며 그나마 북한 당국이 임금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아예 못 받을 때도 있었고 첫 석 달은 아예 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하는 사실상 인질 상태였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엔 외출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선박 회사 측은 실상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실태의 배후는 외화 벌이를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이지만 담당 변호사는 네덜란드 법의 한계상 북한 정권을 직접 고소하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UN과 유럽연합 제재 위반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만약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명백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it's, I mean, if these practices would still be going on, then it would definitely be part of the sanctions regime.
담당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돈을 버는 북한 정권과 해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유엔의 긴급 지원 대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당히 개선됐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지방의 영양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실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늘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유엔 기구들이 올해 발표한 통계와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놀라울 정도로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윤지연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대북지원 토론회에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가 상당히 개선돼 유엔의 긴급 지원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동들의 그 영양 상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현재 만성 영양 불량률이 20% 미만이면 이제 acceptable 거의 low prevalence인데 그걸 막 이번에 맞췄고 저체중도 10% 미만이 low prevalence인데 이번에 딱 맞춘 거예요. 그런 걸 모두 보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이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집니다.
북한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유엔 기구들이 올해 발표한 통계와 여러 지표들을 통합해 분석한 결과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 영양 불량 비율은 지난해 19.1%로 최소한의 유엔 기구 우선 지원 기준인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저체중은 9.3%, 급성 영양 불량은 2.5%로 세 분야의 영양 실태 모두 지난 1998년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이 대북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던 때 이루어졌던 가장 최초의 1998년도에는 3명 중에 2명의 그 5세 미만 어린이가 만성 영양불량, 다시 말하면 키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키가 현격히 작았던 아이들이었던데 반면에 거의 2년마다 이루어진 조사에서 굉장히 현격한 개선을 보여서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자료고 자료가 모아진 것은 작년 시점인 자료로 보면은 5명 중에 1명인 것으로 이제 만성 영양 불량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성 영양 불량이나 또 저체중의 아이들도 계속해서 개선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8년에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 긴급 지원 1순위를 다툴 정도로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열악했지만 지금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재환 부연구위원도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비슷한 환경의 개도국들 가운데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경하고 확실히 이제 북한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아졌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12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중위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나온 작년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이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상위권에 그 정도로 이제 그 영유아들의 영양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의 빠른 개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내 자료가 많지 않아 영유아 영양 실태가 개선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치와 경제, 문화, 환경적 요인들의 식량 공급의 여부, 건강 상태 등이 포괄적으로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 내 여러 변화가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경제가 그동안 더 이제 소득 수준이 더 높아졌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영양 상태가 그동안에 빠르게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으로는 뭐 식량 증상, 그다음에 소득 향상, 뭐 사회적 발전, 경험,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장화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1980년대까지 우수했던 북한의 교육과 보건 수준이 경제가 개선되면서 회복의 탄력을 제공했을 가능성, 열대성 질병들이 만성화된 아프리카와는 달리 기후적 요인이 적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평양과 지방의 영양 상태 격차가 여전히 매우 심각해 취약계층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 또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서울대 윤지연 교수입니다.
가장 만성 영향률이 높은 지역인 양강도와 그다음에 가장 낮은 지역인 평양을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2012년의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2012년의 만성 영향 불량률은 28%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윤 교수는 VOA에 많은 나라에서 수도와 지방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성 영양 불량률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평균 값은 이제 19% 정도잖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양강도 같은 경우는 30%가 넘고, 그 다음에 평양은 10%, 그러니까 거의 20%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떤 저개발 국가도 그렇게 차이가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같은, 우리는 저개발 국가 아니지만, 남한 같은 경우는 만성 영양 불량률이 뭐 북한처럼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진 않지만, 저희가 비슷하게 계산해 봤더니, 했을 때 한 2.5% 정도가 이제 정상 일반적으로. 그럼 그 뭐 2.5%를 가지고는 전국에 뭐 아무래도 차이를 준다고 해도 줄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워낙 낮으니까. 그렇지만 워낙 다른 높은 나라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19%다. 그런데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차이가 20%나 편차가 나는 거는 일반적인 국가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거죠.
윤 교수는 전반적인 만성 영양 불량률은 10% 내려갔지만 평양과 양강도의 격차는 사실상 과거보다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이 경제적으로도 수준이 높지만 지원도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 등 유엔 기구들과 다른 지표들을 통해 윤 교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5살 미만 영유아의 영양 불량률은 평균 19.1%. 하지만 평양만 10%를 보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20% 안팎, 양강도는 무려 31.8%를 기록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 등 여러 보고서를 통해 평양과 지방 주민들의 삶의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북한 정부에 차별을 금하고 자원의 균형 배분을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 홍재환 위원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국이나 선진국 수준인 2.5%와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북한은 개선될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취약 지역, 양강도 같은 취약 지역이라든지 또 제시하지 않았지만 취약 계층, 이쪽에는 여전히 어떤 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윤지연 교수는 통일 준비를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북 영양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북한을 볼 때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 여기가 더 급해가 맞지만 우리 남한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 남한이 북한을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뭐 그 나라보다 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인펀트 모탈리티도 아이들 그 영아 사망률도 북한의 지금 영아 사망률이 당연히 남한보다 높. 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워낙 안 좋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저는 항상 남한과 비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윤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보다 협력을 통한 개선, 보건, 의료뿐 아니라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또 지방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뉴스를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는 VO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7도 정도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12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에 1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9도. 한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해주와 개성 아침 최저는 6도, 낮에는 15도, 사리원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8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16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6도, 장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7도, 청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4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고 서해 먼 바다는 오후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가 9일 워싱턴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핑허 국방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군사적 대치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 시간 현재 미 국무부 주간 기자회견에서 폼페오 장관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 사안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외교 안보 대화에 앞선 8일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은행 부분에서 대북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회의에 앞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도르 스트로쥐좁스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안보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옵션들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 기구와 유엔 개발계획, 세계식량기구 등 인도주의 관련 국제기구들이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관련해 러시아와 관리위와 기관을 비롯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인 2명과 러시아 관리 1명, 러시아 기관 9곳이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과 점령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러시아의 관련 기관들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 대상의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개인은행으로 불리는 러시아은행의 최대 주주인 유리 쿠발초크와 연관된 기업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쿠발초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번 제재를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6일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별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9일 서명했습니다. 미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이날 연방 관보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서 해당 규정은 9일자로 발효됐습니다. 새 규정은 지정된 곳이 아닌 지역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하거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뒤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7년 동안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상황을 풀기 위한 평화회담이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이슬람 극렬단체 탈레반 대표가 처음 참가한 이날 회담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포괄적이고 내부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직접 대화를 시작할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미국 대표가 탈레반 측을 만났습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 관계자들은 물론 중국에서도 대표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